아멘.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1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부터 19절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한 이 단어가 뭐 문장은 아니고 이 두 단어가 총 7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함께 이제 이들에게 또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또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인데 우리는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바탕이 되어서 요 말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라고 얘기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난해한 것 중에 난해한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조금이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얘기했다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했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영화를 다 본 사람이 그 결론을 얘기할 때 뭐 많은 반전을 잇는 그 결론을 영화 다 본 사람이 한테 얘기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정작 그 영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사도들의 입장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은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지식의 한계나 믿음의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스스로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다시 얘기하는데 그 다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내가 너희가 다시는 나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이 말이 전부 이해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 곡하고 애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장례식에 이 장례식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부분이 요겁니다. 곡하고 애통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정말로 이렇게 슬퍼하고 또 사람 죽음에 그리고 스승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은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기뻐.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난 일이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자마자 바로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근심할 것이다. 이 근심이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원어 부분에 조금 더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혼과 마음의 고통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큰 고통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외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 이후에 기쁨이 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뭐 슬픔 이후에는 기쁨이 올 것이니까 위로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슬픔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기쁨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이후에 그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 부활을 통해서 부활,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슬퍼했지만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했고 그 주님의 죽으심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했지만 이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근심 이후에 기쁨이 오는 수준이 아니라 슬픔 이후에 기쁨이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생사 다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슬픔도 있고 기쁨이 있는데 슬픔 뒤에 기쁨 온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슬픔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그런 기쁨이 온다. 아 그것을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함축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두고 볼 때 우리도 참 마찬가지겠다. 시종일관 주님이 너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해서 그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습들.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날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이제 붙들려 가신 그런 날로 우리가 본다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날이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부활로 얘기하자면 그 부활을 경험한 주님이 부활하심을 실제로 목도하실 날이 몇 손가락밖에 안 남았어요. 며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의 초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어떤 이 행하심을 모르고 주님이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또 그 믿음이 없고 그런 눈이 없다 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부분만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곡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큰 축복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이 없고 귀가 없고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은 흔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특별히 제 아내를 볼 때도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그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낳은 것 때문에, 아이 낳은 것 때문에,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볼 때 더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미 뭐 출생했을 때도 그렇지만, 그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통 자체를, 고통 후에 기쁨이 온다, 뭐 슬픔 후에 기쁨 온다 수준이 아니라,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기쁨이, 강력한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이 이런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렇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분명히 이제 그 육신적인 어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또 영적으로 우리를 보시고 궁극적으로 재림 후에 우리를 보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함축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겠지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에 부딪혔던 부분이 사실 22절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창조주 대신 구원주 대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만났다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우리 기쁨 속에 근본적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사실 우리는 이런 상태인데,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동안 잘못 배운 건지 아니면 너무 바탕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잘못 누렸든지 잘못 알았든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잘못 배웠거나 잘못 봤거나, 많은 사람들이 겨우 예수 믿는 수준을 뭐 너무 힘들게 하니까,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있고 목회하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도 자녀가 목회한다고 얘기하면 당장 부모가 말리려고 하잖아요. 이건 힘든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봐왔고 그 다음에 실상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보다는 이래저래 주어드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의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행동하는 거, 의뢰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 사도들이 진실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실로 발견했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딱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딱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믿어져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큰지 더 정확하게 알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빼앗을 수 없는, 그 어떤 곳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오뚜기가 일어나는 원리처럼 가장 깊숙한 곳에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남들이 아니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놓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너무 힘든 겁니다. 중요한 걸 놓치니까. 그래서 일단 요한복음 16장을 볼 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볼 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이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보다 90배는 많은 것 같아요. 100배까지는 그렇다 치고, 예. 뭐 거의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자면 뭐 99대 1 정도 될까요? 아니면 90대 10 정도 될까요? 너무 많은 부분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안 좋은 얘기, 어두운 얘기, 그 다음에 자녀들 키울 때 너무 뭐 노심초사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많은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압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요지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기쁨을 빼앗을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그거는 차이가 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실제로 보여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인즉슨 모든 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성경에 기반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아,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구나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를 보고 변화시켜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나름대로 오랫동안 해왔던 이게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우리 주님을 다시 보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 맞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도 그런 흔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그냥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존재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근데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아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구나라고 딱 그냥 확인되어지니까 더 이상 뭔가 질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구나라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그냥 너무 기쁜 것이지 특별한 질문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축복을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할 때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도의 축복을 받았다. 물론 그 말도 맞는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메시아일을 이 땅에서 이루실 메시아일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 놓고 내려오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다시 입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23절, 24절에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특별하고 사실은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어떤 순환 논리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헷갈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얘기합니다.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너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조금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 아, 지금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이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막 정리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실제로 온전한 메시아를 깨달았을 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끊임없이 그를 증언하시고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정리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이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냥 딱 얘기했습니다. 표현하기를 너희 애통하고 곡하고 근심하겠으나 그 슬픔이 오히려 완전히 그 슬픔이 다시 기억되지 아니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기쁨으로 올 것이다. 그게 십자가 부활 사건을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나를 봤을 때 너희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복음을 알아서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초청하고 주인으로 영접한 게 맞다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나를 보리니 이것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임할 것이고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유의 기쁨이다. 아, 신앙생활은 이터 위에 하는 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짧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이제 영광을 받으시니까 바로 그 전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우리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계속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또 하나 기도라는 걸 통해서 더욱더 주 예수께 가까이 가고 주 예수를 더 알아가는 그런 부분이 기도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의 어떤 시작과 끝이 예수 이름이라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의미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계속 그 예수 이름으로 풍성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이름을 앞에 몇 번을 설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해서 계속 묵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전 지난 새벽 예배 이후에 뭐 한 일주일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어떤 때는 뭐 여튼 그 전날에 계속 묵상을 했는데 묵상한 날이 며칠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주시는 이 음성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길 바라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모든 슬픔을 일시에 잠재우고 모든 슬픔이 다시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기쁨의 사건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은 그 어떤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졌고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볼 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수를 누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눈을 계속 열어주시고 그동안 잘못 배웠던 것들 또 잘못 경험해왔던 것들 잘못 쌓여져 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더 지어져가고 건설되어져가고 이 복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내주신 교통 역사하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한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